여러분, 우리는 이제 긴 단락에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했던 사람의 죄라는 주제를 쭉 다루어 지금까지 이제 3장 18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거죠. 그죠? 여러분이 교회가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 이 복음을 복음답게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제대로 누리려면 뭘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가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죄가 많은 자인지가 안 보이면 복음이 복음답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같이 들릴 뿐이지 정말 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복음이 정말 복된 소식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가 보여야 그 모든 은혜가 은혜답게 와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긴 분량,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이 사람의 죄라는 주제를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1장 내용이었다면 2장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까지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정말 어처구니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 자신이 스스로는 다른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들도 똑같이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죠. 그죠? 쭉 1장 18절부터 2장, 3장 초반까지 쭉 끌고 왔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나쁘지는 않다. 여러분, 우리는 나으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우리는 낫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기적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택을 입었음에 틀림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기 전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같이 똑같이 우리는 나은가 할 때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좀 눈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던 사람이든 아무 관계없이 우리도 더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이 결코 그럴 수 없이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나아지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가 더 많이 보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죄와 피 흘려 싸우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는 거 틀림없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과거의 죄라고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가서 그 빛이 밝아지기 시작하니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그렇게 깨닫지 못하던 것까지 죄로 깨달아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망가져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추하고 냄새나고 어리석고 악한 자였구나 하는 것이 보이게 되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나은가? 우리는 나은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게 모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낫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결코 그럴 수 없이 똑같이 죄 아래 있던 자들인데, 그죠? 은혜로 아무 자격 없이 성도가 된 것이지 우리는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이 모든 주님 바깥에 있는, 은혜 바깥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을 향한 성경의 선언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이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여러분이 이 결론에 주목해서 봐야 될 첫 번째는 죄 아래 있느니라입니다. 죄 아래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저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죄를 짓고 저런 허물들을 드러내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죄의 통치 아래, 죄의 다스림 아래서 종노릇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가난이나 배우지 못함이나 성공하지 못함이나 건강하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보지 않고 사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가 죄의 통치 아래서, 죄의 다스림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라는 것이 인생에,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사는 사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죄의 종된 상태에 있다는 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다 겪었지만 자녀들은 말 안 할 때 제일 예뻐요. 그죠? 말 못 할 때 제일 예쁩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를 가르칩니다. 죄인이지요. 그 나쁜 것이. 에?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무수한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좋은 습관, 아이들의 평생을 지배하게 될 좋은 습관을 아이들이 가지고 자라기를 얼마나 애쓰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지만 얼마나 뜻대로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겪었잖아요. 그죠? 그런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겨우 될까 말까 한 게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그 말씀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키고 약화시켜서 내 양심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지켜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린 늘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것 같이 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는 것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종처럼 죄가 끄는 대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들의 실존이며 아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 중에 태어나고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무고한 희생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와 공모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결론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예수를 안 믿는데도 착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고 착하게 행하는 사람 같은 사람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존경할 만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요. 나쁜 사람, 악을 행하기만 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존경스러워서 닮고 싶은 사람도 때때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가까이 가봐요. 거리가 일정한 정도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존경하는 게 가능해요. 가까이 한번 가봐요. 그의 아픔과 그의 질고와 그의 약함과 그의 실패를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한번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도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죄와 공모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살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들은 끝없이 사람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끝없이 구별하고 그 안에 인생들 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해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모르면 아직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나는 너무 모태신앙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엄마 손잡고 교회를 다녀가지고 나는 그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엄마 손잡고 다녀도 넘치도록 많은 죄가 있어요. 아직도 모르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악한지가 안 보이면 그건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은 거지요. 교회 안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록된 바,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 이런 개념도 있지만 성경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험이나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을 향해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땅에 그런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예,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뒤에서 화목사 없는 데서 화목사님은 그게 문제야. 예, 많이 하지요? 예, 안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 다 들려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뒤에서 그죠? 앞에서 못하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뒤에서 뭔가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그 기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끝없이 뒤에서 여러분이 몰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험과 책망할 것이 많이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에, 그저 이웃들의 눈에 그렇게 험과 책망할 거리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 혼자 나는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 혼자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말을 못할 뿐이지, 그죠? 뒤에서 예. 얼마나 많이 수건거려요.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다 좋아하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하늘을 우르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떨어지는 낙엽에도 정말 두려워하고 고통스럽게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부끄러움과 책망할 거리와 험이 곳곳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다고 살아왔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는 한계들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제대로 그 관계에 충실하게 바르게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죄가 우리 삶에 딱 올 때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지혜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다 없어진 건 아니죠. 돈을 버는 일, 학문을 연구하는 일, 과학을 발전시키는 일, 그런 일에 여전히 사람은 일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들을 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쳤잖아요. 왜? 모르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익숙한 여러 도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것이에요. 그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고 지혜가 생기지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결과적으로 뭘 모르게 됩니까?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저는 조국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막연한 종교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보이게 돼요. 세상이 보는 학벌,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돈, 능력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또 새하여지고 사라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여러분을 구성하는 핵심이 아닌데 우린 자꾸 그런 것으로 자기를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구나. 내가 얼마나 한계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아픔투성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기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가 그렇게 되는 사람인 것처럼 자꾸 드러내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냥 맨몸뚱이와 맨몸뚱이가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내 모습으로 상대가 받아주기를 원하는 끝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린 서로를 대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꿈인 외모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결함이 많고 이렇게 한계와 모순이 많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겉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남들에게 그냥 내세움만 함직한 어떤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을 가꾸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까지 정말 수치라고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성하는 나이기 때문에 약함까지를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안에서 바른 자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끝없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자유가 뭔지를 깨닫고 정말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끝없이 깨닫는 자가 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감격을 가지고 와서 남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게 아무런 자랑이나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 감격이 뭔지를 너무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니까 뭘 모릅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인지를 너무나 모르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돌아보면 바람을 잡는 것 같지요. 아무것도 손 안에 남아있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빠뜨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이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지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봐야 비로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저 남들이 말하는 것 따라 붙쫓아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바람 같은 인생이었던 것을 보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자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여러분,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전능자에 대해서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당신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불행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절대자를 막연하게 부르는 그런 사람도 없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니지만 불행을 당하면 얼마든지 절대자를 찾는 거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찾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으니까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삶이 4절, 오늘 4절까지만 할 거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12절까지만 할 거니까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치우쳤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그 본문을 읽을 때 자주 이렇게 읽는 걸 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예, 틀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어요. 갈 길로 간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그 본문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다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는 거죠. 욕망 때문에, 죄가 이끄는 것 때문에 죄가 끄는 대로 가다 보니까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가지 않아야 될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지가 못하는 거죠. 가야 할 길을 간 것이 아니죠. 그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니까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지요. 다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편한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열매가 없는 것이지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닌데,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닌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열매가 없어요. 왜?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길을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없고 유익이 없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때,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원하는 것은 내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타겟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애써서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아무 열매도 유익도 없는 것이지. 깨닫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 유익도 결과도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앞에도 우리가 잠시 다루었지만 선을 행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없다 그럽니까? 그 선에 너무 많은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사랑의 연장일 뿐이고, 눈으로 볼 때 선 같아 보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이지 사실은 주님의 기준에 볼 때 그게 선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나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했다기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구처럼 통로처럼 사용했을 뿐이므로 의가 될 아무런 선이 아니라는 것이지. 깨달아서 사랑함으로 선택하고 하는 그 선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1부에서 12절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2부에도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 1장 18절부터 본문을 계속 다루어오면서 목사님, 기독교가 보는 세계관은 너무나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나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진을 빼고 우리를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제목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의 구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과 저의 팩트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아픈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전혀 격려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기대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이 현실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할 때, 이 아프고 이 고통스럽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 아픔을 아프지만 그러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 우리의 삶에 들려지는 또 다른 보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길게 다루면서 자신이 있는 거잖아요. 무슨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어내는, 이것이 우리의 실존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사랑은 늘 함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든지 하나님을 대하든지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우리가 그렇게 함직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다 망가지고 깨뜨려져 있는데, 여러분과 저 안에 이렇게 많은 결함과 모자람과 허물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 아시는데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도록 허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형용할 길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적용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참된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질고와 불행과 좌절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의 가장 견고한 반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서 이렇게 눈물이 있고 이렇게 불행이 있고 좌절이 있는 이 삶의 토대 위에 그대로 서서 그걸 부정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토대 위에 그대로 서서 그 눈물과 그 실패와 그 좌절을 이겨낼 힘을 변함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이 눈물 많은 세상을 이기는 힘과 동력을 주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영광을 우린 진실하게 경험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사랑은 함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거벗은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거나 뭔가 다른 가능성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고, 그 사랑이 만든 새로운 질서가 은혜인 거잖아요. 우리 같은 자들을 은혜의 다른 세계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죄가 여전히 왕노릇하는 이전의 질서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통치하는 다른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만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데서 오는 자유와 종기와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하나같이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참된 삶의 변화와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